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시간의 끝에 있게 될 어떤 종말의 불지옥 같은 심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었던 이민족들의 침략과 압제를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가령 사사시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압제하고 약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방인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십니다. 이런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 사사기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사기만의 패턴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중요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신학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민족들의 침략과 약탈은 정말 시간의 끝에 있을 법한 종말의 심판과도 같은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한 1년 내내 농사지었던 겨우 내내 먹어야 할 곡식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약탈해갔고 가축들을 약탈해갔습니다. 남자들은 칼에 죽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굴비처럼 엮어서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칼에 피해서 살아남은 자들은 이미 빼앗겼던 곡식 때문에 또 겨울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공성전이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경우에는 이후에 벌어지게 될 참상은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공성전을 벌였던 기간 동안에 고생했던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적군의 장군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약탈을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적군의 군사들은 무너진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들 그런 끔찍한 잔인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부녀자들의 배를 가르기도 했고요.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의 참상들이 무너진 성읍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러한 전쟁의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묵상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그때 당시 예레미야가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예레미야는 이미 그리고 시작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재앙의 이야기, 이제 곧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곧 있을 전쟁의 참상을 예레미야는 그 심판의 비전을 보면서 마치 지금 당장 벌어지듯 그 계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직은 잘 모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본문은 이미 예레미야 시대 그 몇십 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었던 다메섹, 아람은 720년에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북쪽에서 발행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멸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저 북방에서 발행하였던 저 무시무시한 메소포타미아의 세력으로부터,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남유다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고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에 나왔습니다. 간음의 이야기죠. 영적 간음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간음은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두 가지 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알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선지자적인 전통 안에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반드시 북이스라엘처럼, 몇십 년 전에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처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러한 재앙의 확신, 변하지 않는다면 곧 이 나라는 절단나고 말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확신 속에서 심판의 비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본문입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아주 긴 책이죠, 이 이야기들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제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독특한 어떤 그런 특징들 때문에, 장르적인 특징들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큰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읽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이미 1장 13절에 보면 북방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미 재앙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시리아를 또 멸망시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또 발흥해서 남유다로 세력을 확장하게 될 것인데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예레미야는 보고 있었고요. 그 재앙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다가 오늘 4장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서를 읽을 때 중요한 관찰의 포인트는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화자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1인칭이냐 3인칭이냐, 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반복법입니다. 예언서들은, 묵시문학들은 기본적으로 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어떤 명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비유법입니다. 조금 더 깨닫게 하기 위한, 독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중요한 문학 기법이죠. 무엇을 반복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반복했던 중심 내용들을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5, 6절 전부 다를 우리가 오늘 구절들을 다 복잡하게 살펴볼 수는 없고요. 5, 6절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 바로 적용에 들어가서 큰 그림만 제가 그려드리고 적용하고 오늘 나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5, 6절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5절에 반복되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떤 지명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구절을 직접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5, 6절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세 개의 지명이 나오죠.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6절에는 시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개, 근데 이 세 개의 반복되어지는 지명은 다 다른 지명이 아니죠. 표현은 다르지만 다 남유다를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유다, 예루살렘, 시온. 그리고 이 세 곳의 지명에, 지명 이름과 함께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고, 시온을, 6절에 시온을 향하여 선포하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생략이 됐죠. 왜냐, 앞에서 벌써 두 번 반복했기 때문에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언가 반복해서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반복해서 무언가를 외쳐라, 선포해라, 공표해라, 지금 그렇게 반복해서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공포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를 남유다에 해야 될까요? 5, 6절 보면 이 땅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한 다섯 가지의 짧은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통해서 어떤 또 비슷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나팔을 불고, 너희들은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면서 사람들에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도피해야 된다. 여러분 도망해야 됩니다. 지체하지 말고 도망해야 됩니다. 견고한 성은 요새죠. 요새 성읍들을 버리고 요새로 들어가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외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 제일 뒷부분에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왔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논리상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1인칭이죠. 그러면 이 1인칭은 누구일까요? 전체적인 예레미야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1인칭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방의 세력,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롭게 발흥하고 있는 바벨로니아를 가리킵니다. 북방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왜 일으키셨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북방의 세력을 일으키셔서 그 군사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인 너희들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 복수의 사람들은 선지자라기보다 어떤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 북방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군사들을 보면은 속히 달려와서 백성들을 요새로 이끌어내고 깃발을 흔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도하라. 이제 그렇게 5,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5, 6절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셔서 파수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빨리 그렇게 피난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5, 6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토록 미래적 비전을 보면서 현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안 믿지? 지금 너희들 평화로우니까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눈에 보듯이 보고 있는데 저 북방에서 군사들은 쳐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분명히 파수꾼들이 너희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가 분명히 올 것이야. 너희들은 지금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재앙을 시작하셨고 너희들을 징계할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미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믿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5, 6절의 본문은 오늘 이 대단락의 뒷부분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5, 16절을 보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구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 16절, 우리 15절을 보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두 개의 지명이 나오죠. 첫 번째는 단입니다. 두 번째는 에브라임 산입니다. 뭐 이런 지명이 나올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관찰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은 어디입니까? 단. 북쪽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 베델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끝에 있는 경계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남쪽, 북이스라엘의 남쪽 경계 지역은 베델이 되겠죠. 베델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끝에 있는 단에서 보면 북방 세력들이 북방에 있는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겠죠. 가장 먼저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이라고 하죠. 북이스라엘의 높은 산, 높은 산이었던 에브라임 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서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북방에서 쳐들어오고 있는 그 군사들의 모습을 에브라임 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고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에서 그 쳐들어오고 있는 북방의 군사들을 보면 너희들은, 파수꾼인 너희들은 또 이런 소식들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6절 뒷부분입니다.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유다 성읍들을 멸망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는 저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거야 라면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고 있는 저 군사들의 모습을 너희들은 전해줘라. 이제 뭐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5, 6절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비슷한 이야기를 15, 16절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15, 16절 동일한 맥락의 강조점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확실하게 도래할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참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 본문이 얼마나 깁니까? 몇 달 동안 이 비슷한 똑같은 이야기들을 재앙의 이야기로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은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적용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은혜가 되지 않는 본문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요. 또 우리는 예레미야 본문을 또 읽으면서 적용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있나? 이런 연결점을 찾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이러한 이민족의 침략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사회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의 심판의 방식과 지금의 심판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러한 바벨로니아의 이러한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평화로운 시대에 쳐들어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평화의 토대를 다 무너뜨리는 일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는 바벨로니아 세력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적용하는 과정들이 좀 애매해서 그렇지.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벨로니아 세력을 선지자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 사자가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사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 굶주린 맹수처럼 바벨로니아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이 주민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들이 삼켜버린 생명의 조각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져 버릴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의 모습을 사자의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묵시문학 이렇게 예언서를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문자적인 설명보다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사실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훨씬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이미지들, 그 이미지들 속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중요한 특징들 무엇입니까?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죽음의 세력들. 그 죽음의 세력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들어와서 침투에 들어와서 침략해 들어와서 많은 우리의 생명의 조각들을 약탈해서 우리는 무너져버린 그런 생명이 무너져버린 평화가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로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뜨거운 감자가 무엇입니까? 소년법이죠. 소년법.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 소식이 충격이었습니까? 성인들이 저지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14세 정도 되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소녀들이었습니다. 14살도 되지 않는 그 여학생들이 또래의 친구를 감금해서는 말하기 힘든 잔인한 일들을 저지르고 그런 치욕스러운 행동들을 친구에게 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믿기지 않았던 것이 저의 딸아이가 11살입니다. 지금 그럼 한 3년 정도 뒤가 되면 우리 딸아이가 그러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하니까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것은 어떤 질 나쁜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건은 처음에 부산에서 불거져 나왔죠. 그 다음에 강릉에서 다시 터졌고요. 다음엔 천안에서 터졌고요. 그 다음엔 인천에서 터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느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문제인 겁니다. 어떤 성인의 문제도 아니고 아주 연약한 1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소녀, 그 소녀들에게서 그러한 잔인함들이, 완전히 생명의 조각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눈을 돌려버릴 만큼 그런 잔인한 파괴적인 행동들을 우리의 작은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전국 곳곳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져 버려서 우리는 지금 그걸 보면서 그냥 깜짝 놀라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던 겁니다. 과연 바빌로니아에 죽음의 세력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심판의 비전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들은 사실은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봤던 파수꾼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우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더 큰 멸망을 보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이 땅에 거룩하게 세워져 있는 교회가 여전히 땅 사고 건물 짓고 사람 모으는 재미와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서 여전히 우리끼리 희양락하고 있을 동안에 이 사회의 토대들은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이 여전히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너희들이 애국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재앙을 보게 될 것이야. 우린 지금 평화로우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 본문을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치는 파수꾼의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재앙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뒷부분 가면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애곡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은 회개할 때라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맞닥뜨리기 전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사실은 그때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몇천 명의 몇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뭐 몇백만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있으며 뭐 어마어마한 교회 부와 건물들을 자랑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우상 숭배적인 마음들과 우상 숭배적인 종교 행위들과 우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고 불쌍한 이웃들을 모른 척하며 불의하게 살았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굵은 배를 입고 금식하고 애곡하며 모든 그런 의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시기는 많이 지나서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 바빌로니아 침략을 받아서 다 무너져 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어쩌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애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그런 울림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이미 이전에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미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미 선포되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 제일 뒤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건 비꼬미 문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했던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예루살렘은 평화롭다. 그러나 이미 재앙은 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은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9절 뒤에 그날에는 분명히 너희들이 내가 전했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깜짝 놀랄 것이다. 낙심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라기 전에 더 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라기 전에 우리는 지금은 평화롭다. 지금은 평화롭다. 지금은 내 주머니가 그래도 두둑하고 지금은 내 창고에 내 곳간에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안전하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고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진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악을 씻는 것입니다. 우리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모든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는 감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앞으로 쭉 또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질 예레미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십시오.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일그러진 삶의 모습을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회개의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애곡할 수 있는 눈물을 주시고 안전하다 안전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황폐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짓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십시오. 선지자의 외침이 나의 마음속에 울리게 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섭니다. 선지자의 외침이 선지자의 경고가 우리 귀에 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